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가족과도 같은, 그의 아들과도 같은 그런 특별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디모데가 믿음이 있고 또 신앙 안에서 바로 자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노 사도가 볼 때 디모데는 아직 목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이였고 또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우리 목회 9단 정도 되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 얼마나 가르치고 싶었던 게 많았을까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개의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쓴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듯이 그의 정말 목회 노하우들을 촘촘히 적어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여전히 디모데는 자라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으로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뭐 대수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뭐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을 수 있습니다만 이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정말 탁월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졌던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이었어요. 적어도 선지하면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 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가장 탁월했던 그런 사도 중에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나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로 그렇게 불러준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디모데도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모세나 사무엘이냐 다윗이나 엘리야급에 해당하는 그 호칭을, 그 타이틀을 지금 디모데에게 준 것이죠.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것은 현재 디모데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사명을 바울은 보았던 거죠. 또한 디모데 자신에게 이러한 호칭을 불러줌으로써 그가 지금 어떠한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아무개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호칭 하나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호칭을 그에게 주고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것들을 피하고 되어 있는데요, 4절부터 10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살아갔던 삶, 그들의 전처를 밟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갈까, 그러한 거에 눈 돌리지 말고 그 앞선 사람들의 전처를 밟지 말고 너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좀 다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을 보면 여기 여섯 가지 영적인 성품을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기서 쫓다라는 말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한 번만 딱 추구해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여섯 가지에서 자라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무엇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의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의에서. 이거는 법정 영어입니다. 판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언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을 때,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이 어깨를 피고서 아무리 뭐 이 판사가 엄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그 판사봉으로 이 판사대를 이 친다 하더라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의롭게 진리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 경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삶을 보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마치 그 요셉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이 보디발의 이 아내가 와서 요셉아 나와 동침하자 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엔 그게 있었어요. 아, 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경외죠, 경외. 또 그것이 경건이고. 특별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나왔던 이 6장, 6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너는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도 너만큼은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좀 살아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전적인 신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지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네 번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조건 없이 주셨죠. 조건 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든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을 베풀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걸 좀 베풀면 저 사람이 나한테 보답할 사람인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걸 좀 깨달을 만한 사람인가, 그냥 내가 막 베풀어도 나한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걸 막 이렇게 계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은즉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품은 인내입니다. 인내. 어떠한 불행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뒤로 도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 끝까지 묵묵히 서 있는 그 자세, 그게 인내예요. 인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 환란이 다가오면 그 환란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내죠, 인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꼭 인내가 있으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온유함이 있어요. 온유함.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온유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좀 성격이 마일드, 좀 부드럽고 잘 웃고 생글생글하고 그게 우리가 좀 사람이 온유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인내하고 이 한 쌍을 이릅니다. 인내라는 이 단어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역경에 대해서 잘 참아내고 끝끝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한다면, 온유라는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있죠. 나를 지금 환난에 처하게 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이 온유인 거죠. 오늘 이 여섯 가지 성품을 보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의롭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소망은 이것이었어요. 디모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돈 벌려고 살아가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어떻게 하면 양떼를 통해서 자기 배를 좀 채워볼까, 자기 이익을 좀 늘려볼까 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너만큼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너만큼은 이런 걸 피하고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너는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소망함이 있는 거죠. 저한테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특별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구절을 신학교 때 하나님께서 제 4학년 때 저한테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셨던 본문이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신학생들이 한 해에 막 한국만 해도요 막 몇천 명씩 배출되거든요. 제 안에 있는 고민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굳이 제가 이 길 갈 필요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많아서 교회가 넘쳐나는, 한국은 정말 교회 많잖아요. 뭐 정말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아니면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보면 온통 동네가 다 십자가고, 한국은 막 워낙 땅이 좁으니까 요즘에 상가 하나에도 막 교회가 교단별로 막 세네 개씩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벌써 뭐 10년 전에도 더 지난 일입니다만 제 안에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굳이 이 길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말고도 목회할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러지만 홍수 때에 물이 더 귀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넘쳐나는 물 가운데 정말 마실 물이 없는 물. 만약에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수많은 그냥 목회자 중에 똑같은 그런 목회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소용이 없겠구나.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의 어떤 완벽한 모습, 우리의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진 않아요. 마치 여전히 미숙한 것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장 최고의 호칭,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런 영적인 거물들이 들을 수 있는 그 호칭인 The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도 너만큼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길로 다 숨가쁘게 달려가도 너만큼은 그러한 삶을 피해라. 그리고 너 한 사람만큼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분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좀 다르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가치보다는 좀 다르게.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11절의 말씀은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떠한 그런 성품에 대해서 의미했다면, 12절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의미해요.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여기서 싸운다라는 이 말은 마치 운동선수가 옆에 있는 그 라인에서 같이 뛰는 사람하고 경쟁하듯이 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영생을 얻을 때까지, 마지막 구원 얻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이것을 위해 달려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가면 이제 보이겠습니다만,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감당하던 동역자 중에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핍박이 많았거든요. 1세기 때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씩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만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권면했던 그 세상 길로 다시 돌아갔어요. 대만은 세상을 쫓아갔고, 나중에 그런 표현들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바랬던 거죠. 오늘 제가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시간이 좀 저희가 제약이 돼 있어서 제가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좀 새깁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부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소망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세상을 살아갈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물질을 위한 사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한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고 경건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서 있으므로 인내하며,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들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여섯 가지 성품에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십시오. 세상 다른 사람들, 내 가족, 심지어 내 친구들 살아가는 그 모습들 다 있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주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많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랑아라는 호칭을 붙여줬고, 그와 같은 믿음을 받은 디모데가 실제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고칭이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쫓는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경건한 성품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